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린도 후서로 모시겠는데요. 자, 4장이에요. 4장 오늘은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바울은 여기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은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유와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원수에게 쫓겨 핍박을 당하였으나 버림받지 아니했습니다. 즉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주님 곁에 계신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걸 아시죠? 원수들은 그를 주저앉혔지만 멸망시키거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말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인데요.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패배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허약한 가운데서도 건강했어요. 우리가 무시무시한 로마의 군사들 앞에 서 있는 연약하고 키가 작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로마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로마 제국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복음이 지금도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차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시어 자기의 종을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타협과 굴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얼마나 명성이 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나 하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 미국 LA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밥 슐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의 대적들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판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올바로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원수들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앞섰던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밀 아래 두었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사실 가장 강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와서요.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기서 바울이 죽음을 종말로 생각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은 바울이 겪게 될 체험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구절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육체에 관한 한계점이 있잖아요.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새로운 육체로 바꾸어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자꾸자꾸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성숙함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다시 대조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슷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90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4절에서 우리의 세월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니이다. 이게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중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찬양 전까지 우리가 4장을 마친 거거든요. 이제 5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분이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민족의 소망도 경제요 통일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는 경제, 예수님 없는 통일 어떨까요? 우리는 또한 4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뭐 장례식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이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앎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바울 자신에게 실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천막을 의미하는 스케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말은 구약시대에 그 광야의 장막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 즉 모세의 장막도 스케네라는 단어였어요. 이 장막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죠. 이 구절은 저에게 항상 커다란 의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코 교조적인데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현세적인 육체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차고에 가져가서 그것이 수리될 때까지 정비공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임시적인 몸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하시거나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바울이 임시적인 몸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바울은 여기에서 4장에서 이렇게 다룬 바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요? 새롭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오해했어요. 저는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장차 부활할 몸에 대해서 말하고 땅 위에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모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체 요점을 이분은 놓치고 계신 거죠. 몸은 무덤 속에 묻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신자일 경우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중 저를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기 성경 강의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시는데 거기에 보면 얼굴을 모른다고 그러시거든요. 당연히 모르시죠. 라디오는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를 썼거든요. 그 전도서 1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다리로서 인간의 노쇠한 무릎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란 어깨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굽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창들을 내려다 보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눈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눈들도 나이가 되면 그 눈이 쇠하여져서 저도 벌써 이제 안경 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귀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나이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란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또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나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신 주님, 그분은 어떠한 모습이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시점은 다르지만 다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질이 같다고 하는 의미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저는 이 몸 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거예요. 인간은 신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기 들리면 감기 들려서 아프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트게 되잖아요. 맥이 빠지고요. 그래서 몸살라고 하는 것은 쉬라는 증거 아니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러한 존재라고요. 이제 안경 쓰지 않으면 책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뭐 지난번 뭐 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 아유 우리 운동회 하는데 잘 이제 못 뛰겠더라고요. 이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점점점 우리는 후퇴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낡은 처소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울은 힘을 얻는다. 어떻게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멀지 않아서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늘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심판을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얻었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심판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셋째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떨 깎는 헛간으로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넷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신자들의 행위의 심판,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되는데 4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탄식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도 그 모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옷을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 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